샬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식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저나 선생님이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벌써 3주째 못 보니까 친구들 얼굴, 목소리, 3, 4, 5 모여있는 모습, 장난치는 모습 전부 그립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에는 담임 선생님에게 또 같은 반 친구에게 잘 지내나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한 통씩 해보기로 합시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 좀 해주세요.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드시는 한 분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식구, 한 몸임을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배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복된 삶을 말씀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곧 하나님의 법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키는 것이지요. 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갖고 있든 자랑하고 내세울 것들이 얼마가 됐든 나의 욕심, 목적을 이루는 데만 국한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삶의 중심을 두며 주변 이웃을 돌본다면 그 삶은 반드시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삶, 우리 자신과 같은 형제 자매를 아끼며 돌보는 삶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행복, 이런 선함과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질 일시적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영원의 행복, 영원의 아름다움이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주 명료한 대조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1절에서 보니 악인이 아닌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 오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죄인, 악인, 오만한 사람,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인 교만한 사람이지요. 악인의 꾀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진짜 지혜를 따라야 복 있는 사람인 것이고,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인 것이고, 오만이 아닌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복 있는 사람이 차지하고 살아가는 영역, 장소, 걷는 길과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이 차지하고 살아가는 영역, 장소, 걷는 길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다른 두 영역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려면 우린 바른 영역, 장소,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이 되는 그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입학하고 1학년 1학기일 때 수학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소인수분해도 배우고, 숫자 서너 개 주어지면 그들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도 배우고, 정수, 유리수 개념도 배우고, 또 방정식 푸는 방법, 그래서 미지수 X값을 구하는 공식도 배울 겁니다. 초등학생 때는 몰랐던 새로운 수학 공식을 배우죠. 숫자들의 개념, 숫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의미 등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수의 법칙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엉뚱한 답을 적을 리 없어요. 일부러 틀리려고 더 낮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을 소인수 분해하면 뭐죠? 지금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6을 소인수 분해한 결과 나오는 6의 약수는 2와 3이지요. 소인수 분해의 의미와 방법을 아는 친구라면 반드시 2와 3을 적을 거예요. 6의 약수가 2와 3인 줄 아는데 5와 7을 적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지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고 싶지 많이 틀릴수록 기뻐하는 사람은 결단코 없어요. 답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 뭐가 정답인 줄 안다면 그 정답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틀린 답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모두 바른 답, 바른 자리에 있고 싶어해요.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사람은 누구나 지금 나의 삶은 올바른가, 내가 매일 보내는 시간은 올바른가 궁금해해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삶,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걷기 위해 모든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삶, 행복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바른 길을 걷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잘못된 길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디가 바른 길인지 아는데 일부러 잘못된 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서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과 열매가 풍성하고 푸른 삶을 살 수 있는데, 일부러 순간 부는 미미한 바람에도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은 삶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소리냐? 바른 삶을 살고 싶다면 뭐가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올바르게 살고 싶다는 다짐과 의지만큼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의미와 방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육의 약수를 구해서 정답인 2와 3을 답안지에 적고 싶다면 소인수 분해의 의미와 구하는 방식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1편의 2절에서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나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사셨으며 그 삶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참 인간의 모습을 알려주셨음을,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숨으로 쉬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율법은 세상이란 무엇인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각각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공식, 법칙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의 율법이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른 길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공식, 법칙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율법을 배우고 예배의 찬송과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 세례 입교, 성찬 같은 여러 교회의 전통들로 주님의 율법을 되새깁니다.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마련해 주신 바른 길, 허락하신 복된 삶이란 무엇일지 엿봅니다. 많은 관계들과 사건들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적용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만군의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힘에 의지하였던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지요. 소년 다윗의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에 끝난 이야기가 아닌 지금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에 보는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무섭고 겁을 먹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학업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불화한 부모님을 보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돈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갔던 다윗에게서 믿음의 도전을 받은 우리는 이런 삶의 문제가 나의 영혼을 좀먹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불안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 묵상하라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 담긴 율법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에 벌어진 일의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율법을 묵상하는 일은 예수님을 향해 성장하는 일이 됩니다. 죄인과 악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향해 성장하는 그 시작이 바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따르는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율법을 찬송과 신앙 고백, 여러 전통들로 되새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 있는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되새깁니다. 이것이 곧 바른 길을 걷는 법칙, 공식입니다. 이 법칙을 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집중된 삶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에게 집중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걷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는 곧 바른 길을 걷는 법칙이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천되고 기적과 같은 치유가 필요한 현장을 목격합니다. 매일의 삶이 바른 길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외우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고민하십시오. 그리하여 온 세상을 화해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른 길을 걸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저를 통해 세상 곳곳에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행복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곧 복 있는 사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에서 우리도 나를 내어주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심판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혼란 가운데 여전히 약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일을 통하여 죄인과 악인, 오만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른 길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